구약 성경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표피적으로 느끼기에는 저 사람은 참 없었으면 좋겠다 또는 백해무익한 일들이다 하는 일들이 또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잠언을 기록한 신앙인의 고백으로는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악해 보이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선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긴요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에서 악한 사람도 그 악한 날에 하나님 적당하게 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고목나무가 길가에 쓰러져 있으면 참 보기 흉한 것이지만 그것이 어느 고전적한 정원 큰 저택의 정원에 잘 세워져 있으면 한층 더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 집의 가치 또한 높아져 보이고 운치도 있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 쓸 자리가 따로 있고 세워진 자리에 있을 때마다 있어야 될 곳에 서게 되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진흙 한 덩이까지도 아주 솜씨 좋은 장인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멋진 도자기 작품으로 변신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여러 역경들, 어려움들, 눈물들, 고통들,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것들로 빚으셔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우리 삶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행전 배경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이니까 강력한 로마의 세력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숨죽인 세월을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35년간 식민지배 고통을 당해봤는데 그 시기의 고통과 상한 자존심과 말로 닿을 수 없는 고초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해 보아서 식민지배의 고통과 서러움을 잘 아는데 1세기의 로마의 식민지배는 훨씬 더 가혹하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가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세력이 워낙에 막강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저항할 수가 없어서 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또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해서 전쟁이 그친 시기라고 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만큼 누구도 감히 거기에 대해 저항할 수 없던 시기였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숨막히는 답답함이 그들에게 있을 때입니다. 교회 역시 이 로마의 강력한 세력 앞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해하던 시기가 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면 교회 역사가들이 특히 하르락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교회 역사가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의 여러 상황들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또 초기 교회가 제도화되고 교리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발달되었던 도로 시스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던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만들어놨던 많은 도로들이 전도자들이 쉽게 지역과 지역을 이동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들이 되었고 또 로마 제국화에서 전체 제국이 다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는데 그래서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래서 헬라어만 능숙히 말하면 어디에 가서라도 전도하기에 언어의 장벽이 없는 시대가 그 시대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당시 로마에서 웅변술 수사학이 발전해서 논리적인 변증법이 발전했는데 이 논리적인 변증법이나 수사학이 훗날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시켜 나가는 일에 굉장히 논리 전개의 방식을 많이 도움받았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군사 통치 시대였으니까 강력한 제국의 힘으로 치안을 확보했는데 이것 또한 전도자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일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해석하면서 이 로마 제국화에서 만들어졌던 제도나 사회적인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되는 일에 긴요히 사용되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읽은 말씀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죽임을 마땅히 당할 만큼 미움을 당하고 재판받고 무고한 말로 고소고발당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그런 가운데 늘 바울이 피할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법과 제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사용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가이사 앞에서 직접 가이사의 판단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바울로서는 유대인들이 함께 배석했던 그 재판에 대해서는 결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로마의 가이사가 네로가 즉위해선 5년쯤 됐을 때인데 아주 초기에 네로 황제도 초기에는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5년쯤 지나면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런 변질이 시작되었던 그 시기가 이 바울이 재판받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로에게 간다고 해서 무슨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가 상소한다, 나는 로마로 가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은 오히려 재판 결과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을 위해서 로마에 가는 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시민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크게 곤욕을 치르던 날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고 로마 전도의 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말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고 또 그가 평생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이기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쉽게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수례하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 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에 순종해 있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다각도로 연구해 보고 시도해 보았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히고 열리지 않아서 가지 못했다라고 로마서를 처음 기록할 당시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가 사도행전으로 보면 약 18장, 19장 그 사이쯤 됐을 겁니다.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가요.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해도 길이 막히고 해서 도무지 여의치 못했는데 이제 와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 교회 안에서 누가 도움을 주고 역할을 해서 길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과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로마의 법과 제도가 유대인 모두에게 억압이 되었고 식민지에 고통을 주었고 교회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 제약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사용하셔서 사도에게 로마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웅대한 능력과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내용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새로운 역사가 하나 전개되는데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앞서 있었던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죄 없다는 것을 너무나 벨릭스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도 했고 보고도 받았고 해서 사정을 잘 파악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방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석방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의 반발에 부딪힐 염려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잡아두면서 계속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호의적인 것처럼 바울의 태도를 보였지만 사실은 진심으로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돈을 받아내고 또 구류해 두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벨릭스가 모종의 사건에 연루되어서 불명예 퇴진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베스도 총독은 도착하자마자 사흘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로마의 총독부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신도시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새로 부임해온 총독들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상견례를 하고 자기 입장을 말하고 협력을 구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업무를 파악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도착하자마자 사흘 만에 갔다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그때의 여행이라는 건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닐 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마 배를 타고 갔더니 육로로 갔더니 했을 터인데 상당한 시간 여행의 고통이 심했을 겁니다. 그런 긴 시간의 여정 거쳐서 도착한 다음에 사흘 만에 바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뭔가 긴박한 일이 그래 급히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정리해야 될 긴박한 일이 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좀 뒤에 더 이제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을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제시했던 이슈가 바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지금 가이사라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려서 모처럼 예루살렘의 새 총독이 왔으니 새 총독 하에 바울을 재판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제안의 배후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내복에 있다가 바울을 없애고자 하는 그들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종교인들이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아무리 그들이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 죽이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관심에 초점이 되어 있는 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없앤다고 했을 때 많은 부작용들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제거해야 자기들의 앞날에 자기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에 유익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 일을 감행하려 합니다. 뭔가 초조하고 급박하고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총독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어 그것을 점잖하게 거절합니다. 현재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을 뿐더러 나도 여기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인사가 끝나면 곧장 가이사라로 돌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혹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내려와서 가이사라에서 내보는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고 함께 재판을 진행하자라고 제안하고 바울을 불러올리는 것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이런 총독의 태도를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시에 많은 전도자들이 로마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고 혹 생길지도 모를 자신들에 대한 여러 종류의 핍박이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를 두고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기록함으로 아무리 사람이 로마가 무섭고 아무리 핍박이 무섭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자고 담대히 나가면 우리가 우리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은 다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바울로서 자기 해야 될 일을 충실히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신실히 감당해 주셔서 바울에게 죽을 뜰도 면하게 하시고 이 총독까지 사용하셔서 바울 편이 되게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누구가 아니면 바울을 추종했던 제자들 중에 그 누구가 총독을 신임 총독을 만나 정치하고 로비하고 해서 이런 일이 온 것 이런 결과 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 속수무책이었지만 여기에서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지만 이 유대인의 간악한 음모로부터 바울을 지켜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계획하고 신앙적으로 살 것을 노력하고 하나님 견신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뒷일에 대해서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물론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뒷일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모든 일들을 평정시켜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앞날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라로 한 열흘 만에 내려오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다시 바울을 불러놓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의 입장은 바울이 중대한 범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다 그럽니다. 그 중대한 사건의 고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앞에서 계속 제기했던 것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과 성전을 모독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유대의 법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유하게 만들어서 로마 정부에 대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죄고 또 하나는 이 정치적인 죄인데 이 두 가지 죄가 다 바울에게 있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것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지만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유대의 율법을 어겨서 율법을 모독했다거나 성전을 모독한 죄를 지은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을 어겨서 가이사에게 죄를 지은 적도 없는 황제에게 죄를 지은 적도 없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 태도를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겠냐 총독의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 상소합니다라고 상소를 제기하고 총독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바울이 이곳을 떠나서 로마로 가서 재판받는 일이 결정되게 되었다라는 점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고 급하게 새로 부임한 총독이 정신도 차릴 수 없었던 그런 시기인데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가라는 겁니다.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총독도 이스라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야 될 만큼 뭔가 무슨 일이 있었던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전임 총독 벨릭스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벨릭스라는 이 총독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규명된 것을 보면 원래 이 사람의 출신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로마 역사에서 노예 출신으로서 신분이 일반 시민으로 바뀌고 그 능력이 인정되어서 총독으로까지 승진한 유일한 사람이 벨릭스 총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출신 성분이 노예였던 관계로 해서 총독이 되었으면서도 굉장히 뭔가 자격지심에 시달리고 해서 아주 포악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쓴, 이분이 쓴 역사책에 보면 벨릭스를 설명하기를 잔인하고 음탕하며 노예의 정신으로 황제의 대리권을 행사한 사악한 지도자였다라고 한마디로 아주 평가절할 만큼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자꾸 돈 받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즐겼던 사람이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는 유대인들과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로마의 그 중앙정부에다가 자꾸 이 벨릭스 총독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를 제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로마 중앙정부에서 중도에 해임당하고 로마로 소환되면서 대신 베스토가 부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의 역사가들이 정리해놓은 역사의 정사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벨릭스 총독의 잘못된 부패한 정치 때문에 로마 총독부의 권위가 많은 유대인들에게서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 하에서 새 총독이 부임해 왔는데 이 새 총독에 대해서 기대는 했겠지만 큰 신뢰는 없었던 것이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독부의 지도력이 흔들릴 때였고 그러므로 총독으로서는 빨리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안정적인 자기의 입지를 확보해야 그래야 총독으로서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빨리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지도자를 만났고 지도자들은 이때야말로 총독 우리가 마음대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생각하고 바울에 대한 무리한 재판을 강행시키려 노력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바울은 생각해 봤을 때 재판장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재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형태의 재판을 여기서 하더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상소를 결정하고 상소를 제기했다라고 봅니다. 바울이 상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본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둘째는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죽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했던 평생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 걸 알고 상소를 제기해서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보호를 받기를 시도했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길 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을 혹 자신이 석방되어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간다고 했을 때에도 안전한 로마까지 여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보호하에 로마까지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상소라는 방법을 선택했고 결국은 나중에 로마 대부장의 호송하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안전한 여행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만 시민권이 아주 긴요하게 사용되었고 모든 시민이 가이사의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던 로마의 법률 또한 바울에게 매우 유리하게 사용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죄는 정말 오묘하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의 로마 황제에 대한 상소권을 로마 법으로 보장하지 않았으면 바울이 어떻게 상소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시민권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도 그런 법률이 마련되어 있었던 건 바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 모든 로마 제도까지 이용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제도들, 관리들의 통치 형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종을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 속에 다른 민족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민족의 수호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좀 더 진전되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 그 성전이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혼동의 인생이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는데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런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생각했던 사람 그런 혼돈이 생기게 되었고 또 한편에 그 좀 야성이 강한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시다고 생각해요. 광야치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시고 그 수 없는 기적들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려면 광야로 나가야 된다. 광야의 은둔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광야에 기도하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광야로 나가는 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그들의 편협한 생각이 깨지게 되는 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죠. 다니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시고 성전 안에 계시던 분이어서 지금 성전이 파괴된다면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만국의 역사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그렇게 마음이 신앙이 열려지게 된 계기가 바벨론 포로기였다라고 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어디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고 그 이방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큰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영적 세계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의 역사까지도 만국의 제도까지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에도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것을 활용해서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지 못할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가 바울을 도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로마의 제도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쓰여질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계획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측하지 못할 여러 수단들로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친히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실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